무난 동료를 가진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이제 딸밖에 없으니까 이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같이 이제 실업률이 대단히 높았던 그때에 자, 용감한 내가 내어주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건 뭐예요? 그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름떼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시험이 뭐냐면 이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리, 그저 멀리 청년들을 다 세워놓고 그 한가운데에 구덩이를 팠어요. 거기에다가 뱀, 독사, 전갈, 하마,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는 거죠. 자, 너희들 중에 제일 먼저 이 구덩이를 통과해 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뛰어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뛰어내리더니 전갈의 머리를 밟고 하마의 등을 타고 독사의 머리를 딱 밟고 막 소림사처럼 촥촥촥 날아가지고 왕 앞에 딱선 거예요. 감동을 한 거죠. 무릎을 꿇고 이제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뭐라 말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 청년이 딱 무릎을 꿇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부산 말로 함께 누가 나를 밀었노?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뛰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떨결에 누가 밀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시고 또 오후 예배 이렇게 꽉 들어차도록 예배에 오신 것, 여러분 다 이렇게 누가 밀어서 온게 아니라 은혜를 갈구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오신 거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사실 잘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얼굴도 너무 밝으시고 또뭐 주차장 하는 데부터 너무 친절하게 우리 부목사님들도 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마치 우리 집에 온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낯설 것 같아요,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우리는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웠습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현장 학습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론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현장을 가서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 그 정보나 지식이 오랫동안 남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함께 현장 체험 학습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현장 속에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죠. 갈릴리 바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저 변화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게다가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현장 학습을 하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옮기실 때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메시지를,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현장 학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딜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죠. 여기는요, 빌립보와 가이사랴라고 하는 두 이름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로마의 어떤 지중해 지역을 정복하고 헤롯은요, 분봉왕을 세우고 통치권을 줘요. 헤롯이 로마 이제 가이사 왕에게 아부를 떨고자 자기 이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은 건축왕이에요. 무려 12년 동안 뭐 원형 경기장, 격투기장 또는 종합운동장, 경마장, 극장 등 여러 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오늘날로 치면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내요.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지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 가이사랴 뭐그 이름만 붙일 필요가 있나?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이곳은요 갈릴리 이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오는, 눈이 녹으면서 흘러오는 그런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사이까지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위가 이 바위 산들로 아름답게 두르고 있는 곳이었죠. 여러분, 풍수지리상 배산 임수, 그야말로 명당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명당 자리. 이 대전에 가면 계룡산, 이런 곳에 가면 뭐가 많냐면, 예, 무당들이 많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배산 임수 지역의 이 명당 자리, 이 돌을 깎아 만드는 돌 공장, 우상 공장이 많았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 도시 한가운데 가이샤라 빌립보. 예, 그러면 뭐가 있었겠어요? 황제 동상이었던 가이샤라 동상이 곳곳에 아주 크게 있었던 곳이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왜 정황하게 이렇게 지역을 설명할까요? 예,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였던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금세 예수님께 야단 맞는 이제 그런 장면만 우리는 기억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가, 어떤 현장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성경을 좀 더 감칠맛나게, 맛깔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 대화 속에서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 안으로, 말씀의 숲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 일보의 그 헤드라인에 늘 톱으로 나오는 인기 절정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길거리에서나 회당에서나 이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시잖아요. 자,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등의 놀라운 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요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급기야, 야,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세웁시다, 따르는 무리들까지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이 지근거리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겠죠. 야, 우리도 뭐 한자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때 내가 좌편에 설까? 내가 우편에 설까? 나는 어떤 장관을 할 수 있을까?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을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갈리 어부들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해남 땅끝 마을, 예, 거기다 좀 더 들어가면 보길도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 예,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누굽니까? 목수였죠. 자, 그런 목수 선생님,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런 청년들, 예, 그 청년들이 지금 어디예요? 도시 한가운데, 빌립보 가이샤라라고 하는 도시 한가운데 지금 온 겁니다. 마치 여러분 서울에 가면 광화문 광장에 가보셨습니까?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거든요. 예, 그 광화문 그 빌딩 쫙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골 사람들이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개구리 눈 튀어나오듯, 야, 이게 뭐야? 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던 가이샤라가 내 눈앞에 아주 어마무시한 큰 돌 황제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서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커다란 황제 동상이 크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크게 보였을까요? 예, 여러분, 로마 황제 동상이 딱 겉으로 볼 때는 더 크게 보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모습도 볼 때, 아, 우리는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 근데 그런데 이 다운타운가에 와서, 도시에 와서 지금 그들이 딱 앞에 서 있는데 황제 동상 그 앞에 예수님이 서 있고 제자들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죠?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하죠. 예, 어떤 사람은요, 얼마 전에 순교한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 갈멜산 전투에 승리했던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종말을 예언한 에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자신을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의 한 반열에 넣었으니까요,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갈 법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악소문도 있었겠죠. 아니,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건 귀신의 힘과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지 저게 무슨 저게 메시아고 뭐 유대 지도자고 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말은 사실은 선생님 앞에 잘 하지 않잖아요. 자, 게다가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평가절하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전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제자들은 그 비판의 소리를 접어들고 좋은 이미지만 부각시켜서 예수님의 마음을 붕 하고 들뜨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평을 하든 또는 이처럼 자신을 향해서 뭐 칭송을 하든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를 콕 집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 베드로는 이게 설레방의 대왕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서요. 예, 어떻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재밌게 한번 상상해봐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야, 이 아담부터 이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수많은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겠죠. 야, 이런 대단한, 도대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게 누구란 말이야? 이 엄청난 말을 누가 했지? 천국엔 난리가 났을 거예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예수님께서도 이런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말하는 복은 뭘까요? 그럼 냉장고? 자동차? 뭐 우리의 어떤 그런 건강함?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복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진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자라는 의미로 그를 향해서 복을 선포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베드로가 성경을 열심히 파서 묵상해서 알게 된 깨달음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죠. 11장 27절 보니까, 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시를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이것을 알 자가 없도다라고 말해요. 예, 이걸 알게 한 것도 베드로 네가 잘났거나 네가 뭔가 이게 말씀과 진리에 대한 어떤 민감에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통해 알게 하신 거라. 아하, 베드로의 지각, 베드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감추었던 비밀을 계시를 열어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앞에 있는 예수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고 구원자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목수의 아들 요셉이거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마치 손바닥을 펴면 손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러면 복이 무엇인지 엄청난 복을 그에게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18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야, 17절 보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로 시작되는데 시몬. 아이고,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다시 시몬에서 페트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돌동상, 그리고 수만이 둘러쳐져 있는 돌산 앞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큰 돌을 깎아 만든 동상 앞에, 그 바위산을 깎아 만든 신전 앞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에게 시몬 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라고 물으시고 그 반석 위에, 그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반석을 베드로, 즉 사람을 말한다, 사도의 직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황이 성경보다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어떤 오류 없이 교회나 성경을 인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거나 베드로 사람이거나 또는 직분과 직제를 말하는,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돌로 깎아 만든 보이는 이 한번 이 형상을 한번 봐라. 눈에 보이는 이 반석, 세월이 지나가면 이 풍파에 다 깎이고 없어진다. 그러나 지금 네가 고백한 그 예수,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진짜 반석이란다. 그러기에 이 반석 위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말의 힘이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동역자 여러분. 화려한 동상, 황제 동상이 서 있는 이 압도하는 이 세속의 도시에서 여러분 어떻게 버텨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황제 동상이 너무나 커 보여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내 모습을 봐도 내 몸에는 생선 비린내가 풀풀 나죠. 시골에서 올라와서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난 낯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위축된 이 삶. 우리의 심령이 위축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낯선 그곳에 가서 내가 세속적인 세상의 힘과 권력들이 너무나 큰 황제의 동상처럼 그 보이는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은혜를 받지만 막상 그 황제의 동상이 서 있는 세속의 도시 앞에 딱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초라해 보이고 위축되고 내 심령이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들을 안 하세요? 예, 집값이 조금만 올라가면 집 있는 사람들은 좋아서 막 넘어집니다.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혀서 넘어지는 거죠. 언제쯤 집을 살수 있나? 나보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나보다도 좀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나보다도 조금 더 잘생기고 이쁘면 어때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까치발을 세우고 교회 와서 행복한 사람처럼 우리는 지낼 수는 있죠. 예.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우리가 심령이 위축되어지고 비교되어질 때 우리 그냥 이미 쓰러져 있을 겁니까? 우리 이대로 끝난 걸까요? 우리 그냥 이렇게 교회 오면 잠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그 눈에 보이는 황제 동상 앞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쪼그라들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반석이라. 이 고백 위에 영인을 세우리니. 여기서 영인은 누구냐? 제가 이름이 최영인입니다. 설교는 제가 최영인 목사인데 이 반석 위에 최영인을 세우리니. 여러분 강렬한 쩌렁쩌렁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 황제 동상 앞에 바로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여러분 세상의 홍수 속에 휩쓸려가는 잠시 넘어져 있죠. 예, 황제 동상이 커 보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할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쓰러져 있을 것 같지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황제의 동상 앞에 위축되지 아니한 것, 일어서서 또한 다시 한번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복된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복을 열어주시는데요.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참된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 이어서 18절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한다? 예, 음부의 권세, 직역하면 지옥의 문들이에요. 세속의 도시에는요, 지옥의 권세들이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상처를 입히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친한 친구가요, 갑자기요, 도망을 갑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내가 믿고 갯돈 부었는데, 갯돈 딱팔 때쯤에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우리 가운데 이 음부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지옥의 문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신 그분이 오늘 내가 나의 근거가 된다면, 지옥의 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를 압제하는 어떠한 공격도 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절대로 침범하고 무너뜨릴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문들을 이겨내는데 우리만 슬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바로 음부의 권세가 벌벌벌 떨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위축되고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복은 아주 특별해요. 세 번째 복을 딱 보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천국 열쇠. 어우, 깜짝 놀라죠. 옛날에 그냥 성경 읽을 때 아이고 그냥 뭐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 하나 주고 뭐 했겠지. 자, 이렇게 군이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옵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이 땅에서도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으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너무나 평화롭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늘 찬송이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입니까?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저조차도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뭐 괜찮은 것처럼 양복 입고 이렇게 있지만 저도요, 주중에 지내다 보면 커다란 황제동상처럼 커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화려한 이 도시, 세속적인 문화 앞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조차도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나 주님이 초라해 보일 때, 황제의 동상이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낯선 곳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황제 동상이에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 경제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사람들, 또 이혼의 위기에 대한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할 때면요, 예, 저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 확신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번만 기도하면 병도 낫고 경제도 풀리고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로 또한 뭉쳐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당장 여러분 그런 기적,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저 힘내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잘 통과하면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분에게 진짜 위로가 될까요? 그분에게 진짜 마음속에 공감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까요? 이때 여러분 제 마음도 무너지고요. 아파요. 마치 배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이 아픔이 절절히 와요. 그럼 저는 포기하잖아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일곱 번 넘어지고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죠. 영원히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화려한 이 네온사인이 즐비한 황제의 도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도시, 평안한 것 같죠? 여러분, 서울의 강남역을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가보세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코 수술을 한 사람들이에요. 선글라스를 끼면 쌍꺼풀 수술을 한 사람들이죠. 예, 강남역 7번 출구. 겉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합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해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보게 되면 또한 그 코를 데워서 냄새를 맡아보면 악취가 나서 예, 코를 들 수가 없죠. 문제들이 막 쓰나미처럼 엄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 도시예요. 한 번씩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길을 걷다가요, 문득문득 저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성도들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 번뇌가 엄습하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가 있죠. 뭐 저도 사람이니까요. 뭐 저러고 뭐별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외쳐요. 오늘 베드로가 받았던 약속의 열쇠처럼 천국의 열쇠를 오늘 저도 한번 사용하죠. 어떻게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쳐요. 그리고 세상을 둘러봅니다. 세상이 바뀌었나요? 환경은 전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초라했던 내 심령. 황제 동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였던 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절망의 가시밭길이었던 이 길을 이제는 소망의 꽃향기가 만발하는 곳으로 이 정원이 돼요. 풀렸던 이 근육에 힘이 막 생깁니다. 게다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너무나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연약한 이 이쑤시개와 같은 나를 이 강철과 같은 예수님께서 딱 붙여주셔서 아, 나를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분, 심방을 가요. 그러면 초라했던 내 마음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너져 있던 성도의 손을 붙잡고 별 얘기를 안 했지만 잠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그분 안에도 나에게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거룩한 전염이 되어서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은 내 안에 있던 게 전달되어요. 물론 여러분 환경 바뀌지 않았죠. 조건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성도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거대한 나라가 황제 동상은 으스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눈에 탁 들어오면서부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는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딱 시키려고 광야로 데려 나옵니다. 예, 40년 동안 고통 당하게 하고 뺑뺑이를 돌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야, 우리 이걸 보면서 너무한 신이 아닌가? 아, 좀 지름길로 보내시면 되는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치 어떤 하나의 장소, 그런 가난 어떤 그런 곳, 이것만 우리는 생각해요. 환경과 물질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 있겠죠. 좀더 악한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죠?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누가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누렸다면 이 가나안보다 지금 이 광야의 40년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천국 열쇠를 누리고 있었던 삶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황제 동상이 있고 이 세속적인 어떤 문화가 시류처럼 우리를 자꾸 흘려보내는 이때에 세속적인 도시에 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열쇠를 지닐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을 향한 마스터 키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을 그냥 구약의 한 선지자로 또는 내 삶에 어떤 지혜를 주시고 상식을 주시고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떠한 요구 조건에 맞는 복을 주시는 그분만으로 생각하거나 색다른 교훈을 주고 빵을 주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갈때 그냥 그저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정도로만 은혜를 받고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양정교회 통역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화려한 이 황제의 세속의 도시에 살면서 돈이 막 위력을 발휘해요. 지위가 커 보이는 도시죠. 야망과 욕심이 막 급물살을 타고 우리를 호령하고 우리를 막 정복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위험 있는 황제 동상 앞에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죠. 나의 문제가 막 산처럼 둘러쳐져서 겹겹이 있어요. 천만이니 그러나 나를 둘러쳐서 세상이 정말 오늘 나를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황제 동상 앞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으신가요? 진짜 하나님은 그 진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황제 동상보다 천만 배나 더큰 분이 하나님이죠.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 없어지는 황제도 아니고요. 돌가루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월의 풍파에 없어지는 그런 분도 생명 없는 돌덩어리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손아귀에 온 우주가 다 있죠. 그는 여러분 황제 동상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오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제 친구 부부가 있어요. 수원에서 세무공무원으로 맞벌이를 하는데요. 맞벌이를 열심히 해서 이제 새 아파트 큰 곳을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요, 한달 전부터 너무 행복해 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이런 집기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이 아까운 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왜냐면 이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 집에 맞는 그 물건들을 맞춰서 산다고 하는. 근데 그게 이 물건들을 버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사를 안 가봐서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천국 열쇠가 바로 이거구나. 자, 우리가 큰 집으로, 진짜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 초라한 집에 머물고 있던 이것 하나 내가 붙들고, 이걸 가지고 무슨 다른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걸 버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면서 천국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은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초가산간에 살지라도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 천국이라. 여러분 예전에 카타콤에 있었던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그곳에 딱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애굽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가나안에 있거나 나의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 열쇠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그 천국 열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준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제 수술대에 가게 되었어요. 수술방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초기 암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 믿지 얼마 안된 분인데 저랑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갔는데요. 아침에 딱 새벽에 갔는데 보통요. 뭐 이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수술방에 딱 누우면 위에 막 형광등이 딱 켜져 있고, 야, 이게 주사를 잘못 놔서 이렇게 마취제가 더 들어가면 난 깨어날 수 있을까? 의사가 손을 좀 떨면서 이렇게 잘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다들 다 긴장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화이팅!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이야, 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좀 마취 깨고 한 이틀 정도 뒤에 가는데 그날 오후에 다시 신방을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개손장군처럼 늠름하게 수술방에 들어갔죠?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덤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물었어요. 이때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지난주에 제자훈련 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 아니에요? 제자훈련 할때 믿자마자 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 우리 믿자마자 천국 아닌가요? 그분에게는요, 천국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분은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천국 열쇠를 누리고 천국 열쇠를 또한 사용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반석 위에 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걸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천국에 간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 뉴스를 봤는데 이 땅에서 한 번도 이 천국 열쇠를 써보지 못한 아쉬운 사람이, 주님,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왜 뭐 사용했을까요? 저를 다시 한번 땅에 보내주셔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 고통 속을 걸어갈 때에,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나에게는 왜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까? 묻죠. 어하, 내가 언제 그걸 안 줬어? 너 뒷주머니 한번 뒤져봐. 예, 뒷주머니를 딱 보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천국 열쇠라. 이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 수지 맞는 장사를 하셨는데요. 예, 천국 열쇠. 여러분 뒷주머니에도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 문을 딱 열길 바라요. 여러분, 남편의 경제가 어렵습니까? 명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직을 하고 또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가 성적이 나오지 않고 또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놓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공부를 조금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겠죠. 여러분, 자녀들 성적표 보면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 아들도 보니까 시험이 없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치니까요 막 거의 밑바닥인 거예요. 그게 자신만만합니다. 예, 95점 맞아 올 때에 야, 너 왜 100점 못 맞았느냐 자꾸 다그치고요. 이거 100점 맞아와서 막 시험지를 흔들고 왔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네 반에 몇 명이나 100점 맞았냐. 우리 아들 들들 벅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할지언정 천국이 빼앗겨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권세들, 질병들, 연약함들이 벌벌벌 떨게 되는 것 뭐죠? 바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누릴 때 거대한 산 같을지라도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얼음 빙벽 앞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떨고 있을 때라도, 그러나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누리고 사용함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 때에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이 함께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지요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째째하게 살지 말고요, 초라하게 어리석게 살지 말자고요, 멋있게 담대하게 이 천국 열쇠를 내 뒷주머니에서 딱 빼서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내 뒷주머니에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현장 학습을 통해서 좀 체험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문제니까 예, 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가?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할까요? 우리 함께 아는 분들은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황제 도시, 세속의 도시, 물질의 도시의 화려함 속에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염려의 웅덩이 속에서 질척거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뒷주머니에 있었지만 잊혀졌던 이 천국 열쇠를 다시 한번 꺼내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교회 건축이 바로 이런 천국 열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명임을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인배처럼 편협한 귀의자처럼 제치하고 초라한 영적 불황자가 되지 않고 천국 열쇠의 권위를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누리며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이 말씀으로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